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8장 13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시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세, 즉 교회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고 온 만물의 심판의 재앙들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고요. 8장 13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 번의 나팔이 더 불려져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장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별을 그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별은 이렇게 그가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인격체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9장 11절에 보면 왕 임금이라고 하시고요.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시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destruction, 즉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그 이사야서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계명성같이 하늘에서 빛나던 별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낮추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지옥의 사자이며 멸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단이 말세 때에 이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사단도 이것을 흉내냈죠. 그래서 자기 보좌를 만들어 이제 거기에 앉아 악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결국 무적행으로 즉 지옥 심판으로 낮추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9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일지라도 처음에는 영광을 가진 그런 천사였을지라도 이제 땅으로 떨어지고 낮추어지는데 그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잠시 사단이 세상 죄인들을 미혹하여 함께 지옥 심판으로 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 사단에게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잠시 그 음부의 열쇠를 받아 행사하도록 허락하셨다. 잠깐 동안. 그래서 말세 때에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죄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9장 4절에 보시면 인침을 받은 자들, 즉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치신 자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자들, 즉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 사단에게 그 권세를 잠시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째 나팔이 불고 찾아오는 화, 그 이후에도 그래요. 이 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불고 찾아오는 이 재앙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뭘 오늘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가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보다가 우리가 말았는데 이 무적행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bottomless pit 또는 abyss,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또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또 끝이 없는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을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이 갇히는 장소인 지옥을 가리킨다. 그리고 불못, 뭐 유황못 이런 것들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또 대체적인 견해고요. 뭐 지옥과 불못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행과 지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은요, 끝이 없이 낮추어지는 곳, 그리고 끝이 없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곳, 그리고 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 즉 끝이 없는 심판과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끝이 없는 바다,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 무적행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계시록 2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불과 유황못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적행과 불과 유황못을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 밤낮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옥 혹은 무적행의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 아시죠? 거기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요. 음부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무적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아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무적행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어떤 것이냐? 그저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일까? 아니면은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도 함께 있는 것일까? 이것을 알려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3절. 예,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지옥의 현실과 천국의 현실이 비교돼서 대조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시는 지옥의 현실과 천국의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 14장 11절에 보시면 지옥에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 보시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쉼이 없습니다. 즉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지옥에는 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뭐죠? 천국 백성들, 우리가 누리는 쉼, 우리는 지금도 그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죠. 그 우리가 어디로부터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편안히 쉰다? 이 뜻이 아니죠. 쉼을 얻는, 노임을 받은 곳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는 곳,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쉼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이 안식이 없이 여전히 죄로 가득 차서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쉼이 없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그것도 그거를 가장 크게 영원토록 무한한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지옥에서만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에는 쉼이 없지 않나요? 밤낮으로 쉼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삶에는. 그래서 아직은 지옥의 현실을 완전하게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도 죄인들은 그 지옥의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과 쉼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쉼이 시작된 자들이죠. 우리가 모든 죄와 또 심판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천국의 쉼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쉼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면 지옥의 삶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죄인들의 삶이 구별되고요. 어느 정도의 차이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죄인들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현실을 누리며 그 정도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정말 천국의 쉼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쉼을 맛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9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래서 사단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지옥문을 열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뭐가 나오냐면 황충들이 그 연기 가운데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영어로 보시면 locust, 즉 메뚜기 떼예요. 즉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고 찾아오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요새 그 뉴스들을 보니까 지금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말세의 메뚜기 재앙일까요?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 때에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 중에 여덟 번째로 내린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연결을 해서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 구약에는 실제로 메뚜기 떼의 재앙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부터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5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임해서 땅이 어둡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땅이 어둡게 되고 같은 모습이에요. 땅의 밭과 나무와 푸른 것들을 다 해하였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 삶의 근간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다 이제 멸망을 시키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면 이 말세의 재앙으로 임하는 메뚜기 떼의 그 심판에서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죠. 뭐가 다를까요? 이제 조금 있다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4절에 보시면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게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구약에서는 풀과 푸른 것과 각종 밭과 수목을 해하였는데 이제 말세의 재앙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해하지 말고 불신자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 어떤 곳에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수많은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를 입고 있는데 불신자들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세의 재앙에서 보여주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구약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 땅의 메뚜기 떼의 재앙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참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그 메뚜기 떼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황충들, 즉 메뚜기 떼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 잘 보시면 일반적인 메뚜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메뚜기 떼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도 구약에서 미리 가리켜 증거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엘서로 가면은요, 요엘서의 말씀의 내용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하는 걸로 표현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닮아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과 또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황충들이나 메뚜기 떼를 뭘로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큰 세력, 군대 또는 다른 한 민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그리고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으로 가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인데 결국은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군대,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메뚜기 떼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세력을 사용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의 손을 빌려서 심판하셨고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셨다고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인데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잠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사단의 세력의 손을 빌어서 말세의 심판을 내리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복음서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악한 영들, 귀신들, 그리고 그 이름이 군대인 그 귀신들이 나오죠. 다 사단의 종들인데 이 귀신들은 뭐예요? 다 뭐 죽은 이들의 영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영들?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과 그 종들을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로 묘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 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이빨이 마치 사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비유하셨죠. 사단의 종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무적행 지옥에서 나와서 잠시 동안 죄인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근데 어떤 사람들만 해하게 하셨다고요?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사단의 종들이 사람들을 해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은 자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해하여 자신들과 함께 지옥 심판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들이 해하는 현실은 뭐냐는 거죠. 육체적이고 뭐 세상적인 현실이에요. 세상에서 망하게 하거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뭐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심판으로 가게 하는 현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어두운 연기와 더불어 올라온 황충들, 메뚜기 떼와 같은 사단의 종들이 이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할 권세를 받고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을 해하는 걸까요? 이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보겠지만 그 영적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사단에 하는 일은 온갖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의 현실처럼 쉼이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이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안식이 없이 지옥의 현실을 맛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쉼이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도 사단과 그 종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이러한 지옥의 현실이에요. 사단과 그 종들의 거짓 미혹을 따라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죄인들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신 거죠.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보다는 지옥의 현실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천국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옥의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지옥의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현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의 현실을 더욱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누리지만 곧 이 현실을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은 쉼이 없는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사단과 그의 종들이 해하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엄청나게 누린다고 하고 다 세상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쉼과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안에 있고요. 아무 목적과 의미가 없는 헛되고 헛된 그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현실을 미리 맛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삶으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해하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미혹은 하잖아요. 그 미혹 속에서 우리가 잠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도 이러한 것에서 헤매다가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평강의 교제를 나누며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단과 그 종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죄인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은 자기 정욕에 따라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인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애써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을 잊고 감추고 저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황충들이 나와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황충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미혹은 해도 해하지는 못해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거짓 시험으로 완전히 악에 빠져서 멸망에 가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속한 자녀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과 그 종들이 죄인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심판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안에서 다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자들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이 해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 그렇죠?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해하며 함께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거죠. 사단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도구로 쓰는 이 세상 우상들도 다 그러하지 않나요? 재물이건 명예건 그 누구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대신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황충들과 같은 사단과 그 종들이 세상 죄인들을 해하는 모습을 여러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게 하셨냐 하면 사단이 거짓 복음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 속임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내시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 복음으로 나아오지 않고 그걸 붙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기 위해 이러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하여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죄인들을 해하는 모습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여 찾아오는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들. 이거는 죽음으로도 해방되지 못해요. 이러한 공허함과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심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으로도 해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고 지옥의 심판에서는 누구든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6절 오늘 본문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종들이 잠시 동안 세상 죄인들을 해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다섯 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고 10절에도 다섯 달 동안만 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뭐 다섯 달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도요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단과 그의 종들은 세상 죄인들과 함께 다시 무저갱 속으로 떨어지고 지옥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중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똑같은 세상 재앙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세상 죄인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의 현실은 지옥과 천국 차이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쉼을 누리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와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세상 죄인들은 더욱 멸망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해함도 받지 않고 이미 심판에서도 다 건져져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대신 다 받으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안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나 어떤 죄나 사망이나 심판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권세를 발로 밟고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권세를 이긴 자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그뿐 아니라 더 기뻐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하여 있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쉼이 우리 것이라는 것으로 더욱 기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고 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만이 이 세상과 모든 죄악과 또 사망까지도 이기고 이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쉼을 늘 예수님 안에서 맛보시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쉼을 얻고자 하면 그 어디에도 쉼은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를 지옥의 현실로 가게 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와야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참현실, 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이 현실, 지옥의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욱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쉼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시고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사단과 그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잠시 허락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따라 멸망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더욱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단의 미혹을 더욱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안식을 더욱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더욱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일날 또 주일 예배 9시 50분부터 우리 찬송하며 우리 주일 라이브 스트림 예배로 또 만나 뵙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는 금요 성경 공부가 없고요. 토요일에 토요일 5시에 우리가 줌 미팅으로 전교인 가정성경 공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토요일 오후 5시, 다음 주는 금요 성경 공부 대신에 토요일 오후 5시에 다 같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다 얼굴 보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